그리스도인은 참그 누구보다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6.25인데요. 우리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이제 감옥에 전 대통령이 계시고 새 대통령이 뽑혔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불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아직도 남북 분단 상태에 있고 지고 6자회담이다 이렇게 하는데 북한도 우리 한국 뭐 미국도 제껴놓고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를 미국하고 직접 소통하고 우리는 대화에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들어왔는데 대통령도 근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참 우리 민족이 불쌍한 민족이다. 그래도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모든 갈등을, 문제를, 분열을 봉합하고, 오직 복음 나라, 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만 나올 따름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북에서 이렇게 19살 때 피난 내려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중장하셨어요. 하면서, 이런 생각이, 여기서, 남한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 못할 일이 뭐가 있냐고. 왜냐면, 다 동창이 있지 않냐고. 와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게, 이제 남자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어려움이 부딪히고, 한계에, 이렇게 있어서. 보면은, 우리 친척들 거의 호주, 뭐, 유럽, 미국에 다 이렇게 가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난민이잖아. 난민이 돼서 한국에 왔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런, 와중에서, 이념적인 어떤 분열. 전 세계가 다 그런 게 없어졌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또 강하게 이념적인 갈등이 새롭게 시작되는. 근데 보면 본질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교회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데 태극기를 앞에 세워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애국자가 당연히 돼야 되죠. 그러나 애국이나 이러한 것이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념적인 것이라든가 애국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성경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속국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속국 당했을 때 오셨단 말이에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해는 여러분 없으셔야 되는데 독립운동 하셨냐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네. 우리들이 독립하고 뭐그 이념이 바뀌고 그런다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고 12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그건 공산당도 성경에 잘못되면 다 갱신해야 되고, 자본주의도 다 갱신해야 되고, 성경에서 벗어나면. 또 민주주의도 성경 벗어나면 갱신해야 되고. 그러면 유럽의 북유럽은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복지국가는 행복합니까? 그 나라도 이혼도 많고 마약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었을 때그 국가도 그 민족도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 참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될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해야 된다. 잘못하면 치우치다가 소중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단은요 무학기 교회가 있어. 악기가 없어,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세요. 큰 소리 나는 찬양으로 시편 150편에 높은 소리 나는 날로 악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인 것도 강조하다 보면은요 소중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찬양하고 이렇게 은혜 얼마 그러면 여러분 이 성가대들이 성가 찬양만 하면 다 되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특강을 했던 박지혜 목사님이 서울대 음대 나오셨는데 그 세상 노래하고 이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뭐 노래를 못하고 그 악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찬양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같은 방에서 어떤 그 강의가 있어서 같이 자게 됐는데 여쭤봤어요. 찬양에 대해서. 아주 그분이 쓰는 책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직접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반 예술은 기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찬양이야 할 때는 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찬양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물론 기능도 뛰어나지만 항상 성가대들은 이 가사, 내용, 그리고 내가 이 찬양을 나의 모든 목소리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 영광 돌리는 그러한 태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도가 너무 좋으니까 박자, 음정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구원을 받았지만 뭐 갱신하고 그래서 항상 본질을 찾아가도록. 그 무슨 뭐 지혜와 성령,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일곱 주사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 한국에서 제가 어떤 프로포자를 정부에 딱 내보잖아요. 공무원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뽑기 위해서 기준을 탁탁탁 만들어요. 그 기준이 다 자기 마음대로의 기준이에요. 목적 달성.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본질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잘라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고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건 선진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갱신된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준 따라. 오늘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에 직면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할례도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유불급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형식, 그럼 형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다니까요. 어떤 형식이 필요하냐? 갱신된 형식이 필요하는 거예요. 중심이 담긴 형식이 필요한 거죠. 본질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형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 균형이 끊임없이 갱신해서 균형 맞춰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 갈라디아 오늘 읽었던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보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느니 보통 데살로니가 교회나 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교회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 군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리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 특별히 어느 지역이냐면 보통 학자들은 말하기를 지리학자들 말하기를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갈라디아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경을 읽는데도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럼 정확하잖아요. 에베소 정확한 어느 지역이 뭐 거기도 높지만 또 빌립보 정확한데 갈라디아 그러면 가장 지리적으로 혼란스러운 게 이 갈라디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좀 그걸 이해하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지리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다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설교하신 이유도 그냥 여러분 혼자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읽어서 절대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을 또 목사님들이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구브로라는 그 섬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남쪽 그 터키 남쪽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뭐 더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도와 다소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이 남 갈라디아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가장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초창기의 지역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는 어디로 중추를 하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대부분 유대인과 또 유대인들이 활동했던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분들도 대부분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거의 이분들이 나와서 뭐 그 외국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 15개국에서 온 그들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을 또한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어떤 전통을 가졌냐면 구약의 전통을 가졌잖아요. 구약은 어떤 전통이냐? 율법의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율법 기준으로. 그래서 제사, 절기, 그리고 성일, 그리고 안식일 같이. 그리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할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그 전통이 뭐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래된 전통. 그 현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 1000년, 2000년이 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했죠. 우리 렘넌트에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바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랬죠. 근데 다시 물어봐. 진짜? 다시 아멘. 한 다섯 번 물어보면요. 갑자기 아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조금 훈련을 못 받으신 분은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끝나고 나서 한 사람씩 해볼까요? 어떻게 보면 여기 반타작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생각. 그래서 구원 받는 것과 우리가 예수 구원 받은 자가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두 그거를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보다 더 어려운 질문, 여러분이 시험이 될 수 있는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내일 모레 밖에 나가서 살인을 했어요, 몰래. 그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가서 수요일 날은 그날은 저녁에 비 오는 날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가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에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요새 제가 그렇게 돌아다니진 않습니다. 그 다음 가서 또 사람을 죽였어요. 저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살인 안 하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네. 행동을 했을 뿐. 성경에 뭐라고 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을 가진 사람 도둑질했어요. 여러분 모두 살인자예요. 여러분 모두 도둑 XX. 여러분 모두 간음한 사람들이에요. 아닌가요?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를 제가 렘넌트에게 말하기를 너는 당신은 자격이 있냐 그렇게 하면 우린 자격이 없어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면 그런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를 바라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구원자냐? 예수님을 믿느냐?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는 자꾸 나를 바라보고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목사님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시험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보너스로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을 바라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 복음보다는 율법, 복음보다는 행위, 믿음보다는 율법 여기에 계속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 유대인들만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체질이 그런다니까요. 체질이. 그런다면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를 기록했을까요? 첫째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천지처럼 몰래 들어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주장을 펴려는 많잖아요. 이단들이. 그런 종파들이 많잖아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우리의 정욕,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율법주의,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돈 중심, 우리 성공 중심 그런 것들을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가정적인 문제, 우리의 어떤 이념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악용한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기록한 목적은 다른 목적은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처음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보면은요 사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변명을 해요. 그런 게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권을 부인해.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려 버리면 되니까 본주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만 왜 저 말을 할까? 왜 보통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 왜 저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저런 판단을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깊이 그렇게 보면은요 이유가 있어요. 딱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 분들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했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해서 구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지 그게 더 중요해서 강조했겠어요? 여러분 애국을 정말 애국자에서 태국기 강조하겠어요? 어제도 목사님 한 분 여기에 태극기 붙이고 돌아다녀서 목사님 작작하세요. 태극기 여기에 붙이고 핵심에 오셨더라고요. 네. 정말 애국이고 나라 그렇게 할까요? 네. 진짜 그럴까요? 네. 제가 그분을 아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다가 때려 붙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할례에다 때려 붙이고 태극기에 때려 붙이고 네. 촛불에다 때려 붙이고 어디에 붙이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단 말이에요. 정의에다 때려 붙이고 그러잖아요. 공평함에 때려 붙이고. 아니거든요. 자기 목적 달성이거든요. 자기의 스트레스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질을 위해서 진짜 애국자가 됩시다. 진짜 복음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더라도. 아니 안 되면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애국자가 아닙니다. 누가 애국자가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네.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분이 있지만 애국이 시향 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믿음은 없으면서 그거는 강조하잖아요.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른 애국을 하기 전에 진정한 뭐냐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부터 회복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 가진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앞서서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 있는 분 가장 먼저 최전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민주주의도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부르면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오늘 본문에 이들은 그래서 다른 복음을 주장하고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보십시오.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난 곳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여기 보세요. 인사말인데 이게 인사말입니까? 뭡니까?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뭐냐면 자기 변명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강단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시간에 주일날 거룩한 날에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 메시지 주셔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려야지만이 이 예배 산다니까요. 저는 어머니한테 그걸 배웠는데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항상 2시간 하셔요. 실판에.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야기는 공자, 맹자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어머니 이게 예배인지 우리가 어디 학당에 온 건지 잘 모르, 뭐 서당에 온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막 그랬더니 그것도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세우신 거라고. 그 한마디로요. 제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네. 한마디로. 거기가 얻을 게 많더라니까요. 여러분. 나중엔 정말로 성경적인 목사님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삼천 제자 단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세계 최고 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서 희한한 분들이 많아요. 복받아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 안 망해요. 여러분 때문에 그 한 렘넌트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네 번째, 구원받은, 그럼 그걸로 끝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6장 중에 1, 2장은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한 자기 변명이에요. 그리고 3, 4장은, 3분의 1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복음. 참복음 무엇인가 설명이고. 그렇다면 5장 중반으로 6장이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성령의 열매. 5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실하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또 구원 받는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인도받는 균형 잡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칭찬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린 부족하고 죽는 날까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다른 복음의 출처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천지. 야, 이 신천지는요 신기한 이단이에요. 과거에는 여호와 증인도 자기를 밝혔어요. 근데 신천지는 몰래 들어와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 가만히 들어온.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우리가 가진 복음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이단교리의 종으로 삼기 위한 거예요. 신천지의 종, 이만희의 종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종파의 종을 삼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유로운 분이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면은 안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훈련도 뭐 또 성령 인도 받으면서 예 네, 그렇죠. 우리가 막 또 목사님들은 성령 인도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훈련 받으라고 압박을 할 것이고 여러분도 성령 인도 받으시면 돼.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직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참 자유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율법과 이단의 종이 되지 마시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율법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 모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율법을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저주를 받을 거니까 저주 안에 있는 자와 똑같다는 거죠. 그 이제 갈라디아 말은 굉장히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초창기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뭐라고 우리가 전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도 그래도 여러분 시대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초창기 편지야.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요. 처음에는 뭐 누가 마가 요한 같은 경우도 넌 안 돼. 너 같은 인간은 세계복음할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2차 전쟁에 안 들어갔죠. 나중에는 갱신돼가지고 유익하다고 또 받아들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지만 여러분도 끊임없이 갱신되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가이드의 역할이에요. 가이드지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또 날과 네 번째로 달과 절기를 지켜야 바른 신앙이라고 강조하는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갈라디아 4장 9절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기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세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그러면 안식일을 몇 번 안 지키면 지옥 가고 몇 번 안 지키면 천국 가는 거예요? 기준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얽매이게 만드는 거죠. 또 다섯 번째로 사람들의 주장과 교리와 가르침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바른 질서를 파괴하는 신앙행위가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바른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여호와 증인도 다 그런다니까요. 처음에 말씀대로 성경도 하고 천신천지도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 확 가르치면서 구약의 세대가 딱 있다고. 그러니까 오실 약속 읽어 배도를 하고 그러다가 다시 그 구원자가 오고 배도자가 오고 구원자가 오고 그러다가 뭐냐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배도하고 그랬으니까 다시 구원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이만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오직 예수가 아니라 자기의 목적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질적인 마음을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락방하는 이유도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지교를 하는 것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오직 생명 살리고 그분을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과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멀리 가지 못해요. 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다락방하고 내 목적 달성하기에 뭘 하고 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강조하고 그렇게 하면 장기적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메시지도 못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들, 그런 후대와 렘넌트를 계속 붙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부족해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그러나 바른 중심을 가져야죠. 갈라디아서 3장 17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목적 달성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목적이 뭐예요? 좋은 뜻이 아니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분열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하고 일을 할 때도 항상 갱신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목적 달성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교회 전체를 살리기 위한 것인가? 끊임없이 갱신해야 된다니까요. 또 다음은 다른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율법주의는 복음의 사람들에게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인데 3절 특히 3, 4절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두 개 요절 중에서 그 중요한 하나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뿐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으로 만드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말은 아닌데 이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큰 두 번째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1장 4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12가지 재앙과 저주 속에 막 그 우리 거기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도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시대마다 쓰신 선지자가 있었고 그 시대시대마다 쓰신 목회자가 있었고 그 시대시대마다 쓰신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봐야지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왜 저 사람 따라가야지?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 세계복음화의 흐름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언약으로 축복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강단을 주셔서 목사님 통해 주신 메시지는 나를 위해 준 거야. 할렐루야. 그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WRC에서 주신 메시지는 다른 사람 아니야. 만 명, 만 오천 명 중에서 아니야. 나를 위해서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는데 내가 믿음으로 불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가장 크게. 또 세 번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갈라디아서 중요한 요절 중에 또 한 개입니다. 2장 16절.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됩니다. 2장 16절. 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장 19절입니다. 이 부분을 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게 적절한 예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뭐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세월호 사건 이런 그 구원파 유병원 씨가 찾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죽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소 안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그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 법으로 율법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냥 천국 시민이에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이미 그 법으로 여러분 정죄할 수 없는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2장 19절 다음에 2장 20절 말했잖아요.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니까요. 네. 내가 이미 죽어야 돼. 율법에서 죽은 여러분의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한 거예요. 복음을 다섯 번째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걸 약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럼 복음을 듣고 아 맞아 인정하면 성령님께서 넌 내 자녀 역사는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 그 7절까지 그 말씀에 너가 그 믿음으로 아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너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모래처럼 자녀를 준다고 하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 그 마음을 뚫어보시잖아요. 확실히 믿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걸 의로 여기셨어. 그 후로 창세기 16장 17장에 가서 17장 10절 11절 그 저기 가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된 게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먼저란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봐라. 성경 찾아보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 행하기 전에 의인으로 인침을 받았어. 그럼 이게 내가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야, 맞은 말이야. 이것을 변론하는 거예요. 진짜 후손이 누구야? 우리야?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야. 할렐루야. 모두 다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을 받고 그러한 유산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종교 중에요. 자기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당이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신 잘못된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한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율법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후반부 5장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갱신하고 도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삶의 절대 목표를 우리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준 것은 그때 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전도제삼 62가지를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그런 건 다 실천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책도 읽고 메시지도 많이 계속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여기 보세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라. 아니, 구원 받았으면 끝인데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 그렇잖아요. 빛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고 예수 다니고 주일 성수 잘하셔요. 그러나 목회자들과 전도인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다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로마서 그 16장의 그런 전도 제자처럼 여러분 정말 멋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3원으로 하는 것이고 전도제삼 62가지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집중전도신학원을 또 하고 여러분 중직자가 되어서 다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면 살고 증직 안 받고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산하는 고통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막 계속 도전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 일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구역, 다락방, 지교회, 사역자들도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수고를 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들 중학교 6학년 25명인가를 이제 청소년 어려움에 있는 청소년 공부를 쭉 가르친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그중에 다 공부 잘한 그 중에 제일 예쁘고 제일 공부 잘하고 제일 착하고 제일 믿음이 좋은 애가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너 안 가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살인을 하셨는데 18년형을 받고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때 출소를 하니까 자기가 미리 미용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 돈을 해서 돈 준비를 해야 된대요. 마음이 오랫동안 찡했어요. 압구정동에 큰 미용실하고 지금 기자하고 결혼해서 대학까지 공부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잘 생활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환경만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갱신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중학교까지는 공부 정말 못하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 1, 2등까지 해서 그래서 임상병리사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남자만 결혼했어요.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놀고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개혁이 됐니? 그랬더니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자기를 버린 줄 알고 이렇게 육아시설에 살다가 우연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를 봤대. 어머니를 만나서 봤더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 너무 원망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정신 차려서 내가 그렇다면 열심히 우리 어머니를 도와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떤 한 가지 결심이 얼마든지 우린 갱신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가요? 그래 그대로 멈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5장 13절에 그래서 5장 13절에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우리는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주일 성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전도 집중 훈련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여러분 중직자 받아도 되고 안 받을 수 있고 다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육체의 기회로 그렇게 마음대로 삼지 마시고 자유하는 종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종이 되고 더 훈련 받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5장 14절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의 이원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성의를 지켜야 된다. 큰 소리 떵떵 치는데 너희는 사람 사랑하지 않지 않냐. 사람 이간질하고 있지 않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람 나의 목적을 위해서 돈 헌금 안 하려고 목적을 하려고 부담 안 가지려고 그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이야기와 그런 행동을 하고 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내 편당 만들려고 너희 그러고 있지 않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람은 이웃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너희가 그런 주장을 하느냐. 율법의 본질은 그게 아니야. 율법도 그게 아니야. 복음도 그게 아니지만 율법도 본질이 그게 아니야. 율법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야. 너희들은 할례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 주장하고 뭐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 넌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너희는 더 큰 잘못을 하고 있어. 본질은 그게 아니야. 옳은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옳은 말을 99번 참고 한마디 안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보여주는 게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 내 신경질 내 성격대로 다 해버리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바른 거야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처럼 사랑해보라. 여러분 너희 자식처럼 사랑해보라 이거예요. 그게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의. 예. 우리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겸손하게 해야 돼.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 그리고 그 모습이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겸손하게 나부터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게 뭐냐.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데 결국 분열하고 피차 물고 뜯고 싸우는 결과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모든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게 낫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다고 어떤 옳은 것을 이렇게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니에요. 하려면 오늘 그 다음에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는 마음으로 이게 옳다 말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헌신하면서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끝까지 가야지. 막 이렇게 옳다고 말하다가 안 되면은 에이 안 해 때려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위하는 거냐고요. 그 나라를 위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위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걸 강조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그게 옳다면 겸손하게 끝까지 가시는 그게 진정한 일침전심 지속 아니겠어요?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을 버리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결국 우리는 성령의 열매 24장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덧붙여 말한다면 여러분 그 온유하고 절제하면 여러분 구원 얻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온유하고 절제하고 화평하고 항상 웃고 다니면 구원 얻습니까? 그건 아니라 구원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열매 있는 삶, 내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 삶의 열매도 되어지도록 끝없이 도전하고 여러분 성장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바른 판단과 지혜를 주어서 성경에 나온 일곱 렘넌트를 능가하는 그러한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정말로 그 시대에 빛이 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복음화시켰던 그러한 멋있는 중직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여 위기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교회에서 곳곳에서 일어나서 우리나라 민족이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이 말세지 말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6.25와 같은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 잘 남북이 소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으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